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까지가 설교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부터 5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매우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신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뚜렷한 해석을 할 수 없을 때 그 전국을 두고 우리는 안개 속 전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가리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안개 속 정황 속에서 우리는 정치적 계산들과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실리를 따지는 일들을 쉽게 합니다. 무엇이 참인가 보다 무엇이 실리가 되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은 소외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더욱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상황 속에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내들은 공회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일로 말미암아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정말로 사내들은 공회가 언약의 백성들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들의 관심은 이래야만 합니다. 예수 그가 이 세상에 와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는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선지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토의하고 논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경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하였고, 또한 그 성경에 기록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결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한 사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고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그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는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가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산헤드린 공회의 결정은 성경에 따른 결정이 아니며 자신들의 전적인 결정이었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통해 또한 하나님은 이 결정을 통하여 그가 메시아이며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즉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가져오시게 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제사장의 계획. 둘째, 하나님의 의도. 셋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첫째, 대제사장 가야바는 교활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에 대하여 듣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나사로가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두 자매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무엇인가를 좀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다니에서 다시 그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그 사람을 고치지 않고 그 사람이 죽는 시간까지 주께서 기다리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욱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듦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왜 병을 고치지 않고 기다리시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또한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고 죽고 난 이후 나흘이 되어질 때 거기에 도착하였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무덤으로 가셔서 나사로를 불러 일으키시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주에 우리는 이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는 이 순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왜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통하여서 죽음,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순서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시고 죽은 지 나흘 되어져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부활을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죽은 자가 부활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참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야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야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생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늘 언제나 앞으로 먼 미래에 올 어떤 나라, 먼 미래에 올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어떤 신천신지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만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회복할 그 나라가 단순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신천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가져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며 우리가 부활과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부활과 생명을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부활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또한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참된 부활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이 정말로 어떠할지 완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시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그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자국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만졌지만 고통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영화로운 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아 그러한 몸일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라는 측면을 우리는 또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활까지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할 때 언제나 이 부활과 생명을 미래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한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남, 새로운 피조물 되어짐, 새 존재 되어짐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슬픕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통하여서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인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몰려가고 있고 즉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12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이 현장 앞에서 그들은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결정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 메시아가 아닌가에 대한 그들의 결정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결정 가운데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임 대제사장인 안나사의 사위이자 후계자로서 18년 동안 대제사장 직책을 수행한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우려를 통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은 자기 자신이고 더 나아가 그 타격은 유대인들에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의하여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바는 로마로 말미암아 나중에 면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직책이 로마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는 유대에 대해서 관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반역이나 혁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문제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자신들에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48절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민족주의자로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우리는 백이민족, 단일민족이고 같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선민이고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 우리다. 우리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으로 받은 백성인데 만약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어간다고 한다면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폭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거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로마라고 지칭하는 이 단어는 성경상의 신약에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의 결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 어떤 결과가 가져오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매도하였습니다. 예수님 마치 폭동을 일으키고 마치 어떤 전쟁을 일으킬 그런 사람처럼 혁명적인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한민족으로서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러한 나라를 가져오실 분, 유대인을 통하여 혁명을 이룰 분 이렇게 마치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내들인 공회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 선민은 성전을 중심하여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혁명적인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만둔다고 한다면 그 백성들을 선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선민들은 로마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야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과연 야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과연 야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선민이 어떻게 보존되게 될 것인가, 로마를 통하여서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그가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위협하였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은 야훼 하나님의 손 안에 이르라는 선포의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참된 구원이 왔고 평안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그런데 구약의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읽어서 알고 있던 그들의 믿음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로마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구원이나 우리의 삶이 어떤 세상의 정권이나 어떤 세상의 힘이나 어떤 세상의 무엇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가족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운데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 구원은 야훼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안전을 위해서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신의 어떤 고통이 없는 그 현장에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사실은 기독교인들에게 우울질이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사치지요.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이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손으로 만든 신들보다, 어떤 우상들보다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이 땅의 신들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을 빼앗아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에서 우리를 흔들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결정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여러분, 이 가야바는 안나스 다음에 대제사장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약 18년, 어떤 사람은 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동안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적어도 AD 18년부터 36년 사이까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의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그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의 정말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단순히 말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매년마다 뽑히고 없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그의 대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알며마 그는 완성된 대제사장의 사역을 드러내게 될 것이고 완성된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의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도리어 더 강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의 결정은 이러합니다.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 그의 죄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희생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법을 알고 있던 그들의 결정이 실로 두려운 결정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 한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죄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그들이 바라보게 될 때 유대인을 통하여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입니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자로서 그들이 기대하는 분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분을 기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라고 한다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떤 폭동을 일으킬 것이고 로마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파괴한다면 이 세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은 완전히 파괴되게 말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죽어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간교한 계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역을 일으키신 적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목적도 아니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이 심판받은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지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 여인이 와서 그를 살리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한 것이 온 것이지 개들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그들이 불러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죽여야 자신들이 살고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참으로 강교하는 계획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의 입에서 나온 자의적인 말이 아니라 그도 모르게 나온 예언적인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자발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가야바를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고 또한 그 사실을 가야바는 꿈에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을 세우실 때 이방의 여러 나라의 도구들을 사용하셨던 사실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가야바이기 때문에 배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야바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교한 정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그 정권을 통하여 우리 믿는 신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종종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의 생각은 그럴 때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야훼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대제사장의 강교한 계략으로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장처럼 산헤드린에 모인 사람들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야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고 깊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고 말하며 고백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고 말들 하지만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상황 가운데 그러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말씀이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를 인도합니까? 말씀이 더 높은 위치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말씀을 우리가 평가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감독합니까? 이건 대단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분명히 가야바의 주장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산헤드린의 그 주장처럼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끝이 났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실 것이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사역을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적어도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가 한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분명히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였고 마리아 역시 주님께 대해서 고백하였던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가 자신의 말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그 구속사의 사건들을 전달하고 예언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52절에 미리 말합니다라고 하는 이 일은 미래 일을 예언하다,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이 나비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주로 이 예언적을 말하는 이 단어는 70인에서 나비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 이 가야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도 아니고 물론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이 그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래에 대한 예언의 도구로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그의 양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과 16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때때로 불합리하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속지 않아야만 합니다. 신자들은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악이 성행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더욱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신자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자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어법대로라면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는 그들을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라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악에 대하여 따르는 것에 대하여서는 저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낙심합니다. 악은 따르지 않으면서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는 악한 그들을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대제사장의 간악한 계략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들의 계략은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략은 옳은 것도 아니며 칭찬받을 만한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라는 이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옳은 일도 아니고 이것은 바른 일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때로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아,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러므로 문제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야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척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생긴 유대인들과의 논쟁 과정에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니고데모와의 나눈 대화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보면서 예수님이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뜨거운 광야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은 생명을 위해 살과 피를 그들에게 내어줄 것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셨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외치신 생명수의 강물의 약속을 기록하면서 저자는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을 사건과 연결한다고 그렇게 암시하였습니다. 이 암시를 통해서 지금 가야바가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가야바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가야바의 의도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야바의 모습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의 의도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첫째, 가야바의 계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목적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에 이 말씀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의 대대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민족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또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방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학자들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에베소 1장에 나오고 있는 그들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흩어진 자를 모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은다라는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로서 조립한다, 세금을 징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기계를 조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부품들을 하나로 주워 모읍니다. 그리고 그 부품들이 잘 모아지게 될 때 하나의 기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서 모아라는 단어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또한 세금을 징수한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세금 징수자가 납세자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찾아내서 세금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선택한 주의 백성을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찾아내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기계 조립하듯이 세금 징수자들이 납세자를 찾아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께서 찾아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는 사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마치 세금 징수원이 납세자를 찾아내듯이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 기계를 하나하나 조립하고 부품을 다 주스 모으듯이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두고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과 흩어진 자들 통하여 이루게 될 것인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의 죽으심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완료 시제인데 이것이 부정사와 함께 쓰이게 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일에 동작을 두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동작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으고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 일을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은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 구약에서는 자기 백성이 언제나 그 어떤 그 예루살렘 있는 성전을 통하여서 그 성전 안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제물의 의미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 의미들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이제 우리는 주와 우리가 함께 음식 먹는 장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 말은 좀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성경에서 같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약이 세워졌다,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라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밥 먹자 그러면 그냥 지나면 먹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건 아 우리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함께 먹게 된 것입니까?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만나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죄인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까? 그 제물을 통하여 주께서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 안에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와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 서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알건 알지 못하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주의 나라인 교회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우리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또한 사건과 사고들을 바라봅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오늘 주의 교회를 모여 주의 장과 떡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주는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며 여기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야바는 그 일을 막아쓰려고 했지만 그가 막아쓰려고 했던 그 일이 하나님 입을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회개한 자들과 그리고 많이 흩어져 있는 이방인 중에 자기 백성을 부르셔서 한 백성 되게 하셨고 한 우리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한 우리 되어진 주님의 보편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주의 죽으심을 통한 참된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성령님은 이 주의 죽으심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며 매주일 성례를 통하여 기념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주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아멘으로 주를 높여야만 합니다. 주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예배에서 날마다 그 예배 현장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숭고하게 기념해야만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 안에 선포하고 주의 죽으심을 우리 안에 기념되게 해야만 합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노래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노래합시다. 가야바는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예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그의 나라 백성들에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져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야훼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하여 주께서는 성취하셨습니다. 참된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져오셨고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가져온 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있는 이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 참으로 기뻐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모임이 참 행복입니다. 여기에 모임이 참 기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임이 우리를 미소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의 찬송을 올립시다. 아멘.